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에 말씀의 전례들을 함께 모아서 살펴보면 같은 성경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오늘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단답형으로 바꾸면 이 부분에서 정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실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실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정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게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독서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의와 사랑 가운데서 어느 쪽에 대한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뭐 사랑하니까 아무래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이독서랑 일독서는 대립되는 건가? 오늘 마태오 복음에서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합니다. 자, 심지어 복음인데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정의와 사랑 가운데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뭐 사랑이라고 하고 싶지만 뭐 살펴보면 사랑보다는 정의의 개념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사실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수님 시대 때는 교회라는 단어를 그 공동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뭐 그리스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된 것은 초대교회 시작부터도 아니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말, 이 문장은 나중에 교회라는 말을 쓰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복음의 말씀 안으로 예수님의 말씀 빌려서 넣은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 그걸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독서와 이 복음에서는 결국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이 성경 안에서 이 정의와 사랑이 이렇게 칼같이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나 보입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하느님을 이야기한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좀 간단해질 것 같은데 이런 도처에 깔려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그런 단순화를 방해하고 있죠.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이후의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들은 구체적인 지침에서 구약의 방침들을 사실 사용을 하고 있죠. 구약의 방침이 사실 훨씬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심지어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구약에서 정의의 상징이죠. 정의를 하느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의 완성이 사랑이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정의와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의와 사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로마서에서 이 둘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첫 해에 강론 때 미량 이 영화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이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한국 영화입니다. 이 여주인공은 서울에서 살다가 경남의 밀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아마도 사별을 한 것 같습니다. 사별을 했는데 여튼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서 서울 생활을 접고 어린 아들과 함께 여자 혼자 지방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혹시나 업신여길까 싶어서 돈이 좀 있는 척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범인은 아들이 다니던 태권도장의 관장이었는데 회식자리에서 그녀가 어디 투자를 하니 어디 땅을 사니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아들을 유괴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범인은 아들을 살해하게 되고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은 죽었죠. 그녀는 깊은 실의에 빠집니다.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웃들의 소개로 근처 개신교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그녀는 안정을 찾게 되는데 교회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제는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교회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살인범을 이제 용서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를 면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그녀를 이전보다 더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런 그를 만나고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교회에 오기 전보다 더 엉망이 되고 더 많이 미쳐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용서를 권고했던 교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코지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있던 남자 주인공 송광호가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녀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생각보다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직접 이야기를 해보면 정의와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독서, 사도로마서의 말씀처럼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라기보다는 사랑이 정의를 완성해 주죠.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너무나도 차가워지고 차가워지다 못해서 세상은 얼어붙게 되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철저히 인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해주는 것, 이게 맞아 보입니다만 정의 안에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정의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을 행위와 책임의 계산으로만 바라보게 될 큰 위험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옳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은 존재하지 않죠. 반대로 사랑은 이렇게 묻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잘못은 했지만 나는 너를 다시금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살게 할 것인가? 이 문장 안에 바로 용서가 포함되어 있죠. 사랑은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랑이 결국 정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용서하는 거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정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죠. 이것은 용서하는 사랑과 벌주는 정의를 완전히 나눠서 생각할 때 발생하는 오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의는 무조건 벌을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 발생하는 오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벌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제 이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 지음은 무엇에서 완성되는가? 일단 용서가 있고 용서와 바로 용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개의 관계가 용서 회개 이어짐이 사랑과 정의의 관계가 됩니다. 벌을 넘어서는 그 마음이 바로 회개가 되죠.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용서는 사랑의 영역이라면 회개는 정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랑의 영역의 용서가 바로 정의의 영역의 회개를 품어안는 것이 사랑과 정의의 연결점, 완성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모든 관계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이 회개가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는 하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한 행동이 그 한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관계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웃,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한 행동이 세상에게 영향을 주죠.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을 하느님이 바라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신은 그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신은 살피고 관계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는 사실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들은 하나라고 해도 충분히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종합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 회개가 이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를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어떤 하나에 한정지어버리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영화에서 유괴범의 모습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유괴범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느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인간과의 관계,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릴 수 있는 생각을 유괴범은 어떻게 했을까요? 맹목적인 교리가 주는 맹신에 빠진 것인데 그 교리라는 것은 바로 너는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으니까 이미 용서 다 받았고 이미 구원 다 받았다라는 관념입니다. 그 관념이 나머지 세상과의 관계,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수많은 관계를 맺을 텐데 그 모든 관계에 대한 사실 면죄부를 형식적으로 주는 셈이죠.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 나머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죄를 준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 유괴범은 바로 이 맹신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됐던 전인격적인 회개로부터 도망을 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주인공은 그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되는 회개에서 빠져나와서 신에게로 도망치는 그를 보면서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만나기 위해서는 용서와 회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두 모습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서 그 실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문장 안에 이 복잡한 관계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무엇이죠?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도 병든 것이고요. 뭐 나르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이웃만, 세상만 사랑하는 것도 병든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신만 사랑하는 것도 병든 겁니다. 사랑은 그 모든 관계에서 연결되고 흘러야 됩니다. 그 흐름을 통해서 내가 맺는 모든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모든 사람을, 모든 존재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산수상의 등가적인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싫어할, 충분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마음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싫어함이라는 감정 안에서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좋아함 때문에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기적인 사랑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싫어함 때문에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워서 뭐 예를 하나 든다. 이 예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나름 그 특수한 관계 안에서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방식이었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세상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막아 세운 것이죠. 어렵죠. 뭐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대항해서 살았던 개신교 신학자 보네퍼의 실천 이론이기도 합니다. 보네퍼는 그렇게 나치에 히틀러에 저항을 하다가 그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게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중근도 마찬가지고 보네퍼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 자기 목숨을 건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 수만 가지 모습을 지닌다라는 구체적인 이해 가운데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은 각 가지 관계의 특성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 안에서 내가 맺는 모든 관계들이 사랑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사랑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하지만 특정한 관계만 사랑 안에 집어넣고 또 나머지는 사랑의 바깥에 둔다면 그건 그 순간 사랑이 아니라 선호가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미움과 분노 때문에 그래서 나의 평화는 사라지고 말겠죠. 그래서 정의를 사랑 안에서 완성시킨다라는 말은 내가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맺는 모든 관계를 사랑 안에 수렴하는 순간 나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되죠. 율법은 정의라는 단어도 되지만 사실 율법은 세상 전체를 가리키고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를 사랑 안으로 수렴할 수 있다면 너는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하도 어려우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평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렵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또 신앙을 통해서 그 평안에 머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